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2편으로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은 꼭 음성이 크게 큰 발륨으로 외친다고 해서 큰 소리 외침이 아니라 그 기별 자체가 무시당해 왔으나 별로 큰 그런 관심거리가 되어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의 역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와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가 외치는 그 기별과 큰 소리 외침이 무슨 관계인지를 어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제가 이 늦은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경험과 큰 소리 외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큰 소리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상징적으로 하늘에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큰 소리 외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성광처럼 번쩍이며 갑자기 이 땅을 가르듯이 날아와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펼치는데 펼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 타협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변함없이 전파되어 온 성경적인 복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지라고 말씀한 그 복음 말입니다. 그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오늘날 타협된 반쪽짜리 복음에서 이제 이 생략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시는 자비의 기별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18장에 나오는 네 번째 내려오는 천사가 자기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른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그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기별이 반복된다고 말씀했는데 반복될 때 거기서 그 오류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바벨론적인 행습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천사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떤 큰 소리 외침을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거기 절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불로 멸망당해 죽는다.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불로 타 죽는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 때 악인들이 부활하면 악인들의 부활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악인들과 마귀와 악한 천사를 태워서 없앨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들이 영원한 불로 멸망당하는 사실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또한 이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좀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곤란을 느끼죠. 그러나 그 말씀은 이사야 34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에돔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려서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요. 거기에는 이거 당아와 부엉이와 까마귀와 이런 또 동물 새들만 거할 것이라. 아니,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새와 동물은 거기 거합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로서 이 불은 영원한 불인데 왜 영원합니까? 그 목적이 영원해요. 그 불은 주님께서 심판하려는 대상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곳이 완전히 타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 목적이 영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34장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그것은 다 태운다면 더 이상 불이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다고 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가 듣는데 이러한 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느지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퍼부어짐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사업을 하려면 미쳐야 합니다. 예? 미쳐야 된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미쳐야 돼요. 정신이 나가야 돼요. 미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사실은 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미쳐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고 해서 미쳤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그거는 우리가 이상한 말로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 생애와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볼 땐 미쳤죠. 그렇죠? 남들이 돈 볼 때 저건 미치게 예수만 따라 그 미쳤죠. 그렇죠? 남들은 세상의 자랑과 영광과 평판 위에 사는데 저 사람은 욕을 먹고 진리만 위해서 하니까 미친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미쳐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미치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느지미 성령을 통해서만 생기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을 볼 때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인간들이 볼 때 예수님 정상이었습니까? 비정상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 살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예수님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는 세상에서 정상으로 살다간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린 진리만 위해 살고 주님의 뜻만 위해 살면 이 세상에서 비정상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과감함과 용기와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떤 핍박과 압력이 올지라도 변치 않는 신실함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 사업을 마치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사업이 시작될 때는 이른비 성령이었고 마지막엔 늦은비를 통해서 큰 외침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좀 이해하십시다. 항상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 시간이 먼저 마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 먼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교회증언 5권 211페이지와 212페이지 말씀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위한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저버렸다. 주님께서는 한때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느꼈던 자들에게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기를 싫어하신다. 그들은 한때 그분의 성실한 종들이었고 그분의 임재와 지도로 은총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에게서 떠나갔고 다른 사람들을 오류 가운데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먼저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하죠. 빛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순서대로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은 너무나 합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시간이 끝날 때 같이 끝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그런 그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자기가 주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중원 9권 97절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 사람들이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현대 진리죠? 각 시대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아 시대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알 때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때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현대진리는 그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드럽게 바라보실 것이다.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분의 자비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구원하고자 펼쳐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말씀을 봐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봐도 진리를 먼저 받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입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 문이 닫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진리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자들 그들 가운데 아직 진리에 대한 컨딕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아직까지 주님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미를 받는 조건의 태도 예수님의 심령을 가질 때 이렇게 소점을 붙였는데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요 늦은 미 성령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해야 되는 그 조건을 얘기할 때 어떤 때 보면 전 너무나 율법주의적이에요. 설명하는 내용과 이야기가 너무나 율법주의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 하나 실수 없어야 되고 우리 행동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생각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전부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이요 그게. 그럼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오늘 내가 부인에게 설거지를 못 해줬다. 설거지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이래서 늦으면 성령 받겠는가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대범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또 크고 어떤 사람은 이 소심한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안 느끼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이라도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레벨을 만들고 카트라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 여기에 고춧가루가 30개 있느냐 5개 있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늦은 미를 받는 조건과 태도가 뭔가를 설명드릴 때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전체로 섭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그걸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제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일에 간음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개병목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이번에 내가 탐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주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남편한테 아내한테 조금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괜히 또 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렸습니다. 잘 친절하게 인사해야 될 텐데.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어떤 데 와서 할 때는요. 여러분 술 끊는 사람 보세요. 술 끊는 사람. 하루아침 예수님 없이도 하루아침에 끊어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예수께서 오신다 할 때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건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때 포커스하지 않고 다른데 우리의 있는 겉에 있는 조그만 것도 자꾸 포커스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뭘 위해 사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생에 최고냐 말이에요. 예? 내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느냐 말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 그 영혼들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되었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말을 좀 급한 말했습니다.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이런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자연히 없어지고 아주 간단하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누가 들어온다. 그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합니까? 난 솔직히. 그렇게 하죠.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남들 앞에서 우리 체면과 예의 가지고도 그런 건 없어져요. 하물며 성령이 우리만큼 역사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는 것들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칙대로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 앞에 굴복되어 있냐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이후에도 읽겠어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이기지 못하던 모든 성벽들을 다 이기지 못하면 늦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 내가 뭘 위해 사느냐 말입니다. 예?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있냐 말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어떤 행동 반경 얘기만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늦음 얘기하면 지겹게 들어요. 아이고 누가 늦음이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 문제에서 생각을 좀 바꾸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음비라는 사고방식을 좀 가만히 들어보면 늦음을 받기 위해서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상당히 지엽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뜻과 계획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겉으로 있는 행동만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굴복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것은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산상보훈 20절 20페이지 보세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경험을 했을 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어떻게 임한다? 한량없이 임한다. Without measure. 나를 위해 살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늦으면 성령을 구하냐 말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텐데 자꾸 내 말 실수, 내 어떤 생각이 실수 이런 것만 생각을 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늦음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내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것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자에게 늦음이가 임할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것을 버리시고 참으로 초라한 그런 말구에 태어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할 수 있을 때 임하는 것이 늦음이요.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가. 행동 방향을 논하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우리 재림교회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 자체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생애에 완전히 도취되고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사셨느냐 무엇 때문에 내려오셨느냐 그것을 안 다음에 그 귀함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과 그분의 생애의 이유가 얼마나 귀하고 그것밖에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임하는 것이 늦음의 성령이에요. 영혼들의 귀중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임하는 것이 늦음의 성령의 능력이요. 시대소망 181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늦음이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부족함이 점점 드러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드러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그분의 이기심이 없는 마음과 그분의 생애 목적과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추하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날 위해만 살고 나의 자랑만 위해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주 앞에 굴복하게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만 말하고 사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되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것이다. 그렇죠?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즐겨 자아를 비울 때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늦음이 성령을 받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말이죠. 예수의 생애대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아 남들 대접자라고 말이죠. 그렇죠? 말 조심하고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후에 자연히 오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점과 흠이 없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1차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태도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주님이 왜 사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요. 다른 것들은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음이 성령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조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자 말이에요.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늦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 바나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말이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50%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 교회 나는 사람들이 50%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안 믿어야지. 또 그 다음에 보세요. 35%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짓고 사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 이건 말 되는 얘기입니까? 왜요? 잘못된 복음이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고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타협되고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초기 문집 71페이지 보십시다. 이제 나가죠? 이제 우리가 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이건 두 번째로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생애의 태도와 목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장의 경험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주의 날에 있을 대쟁투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자. 이것이 늦음을 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늦음비를 받는 자의 마음 가운데 자기는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습니다. 예?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연이 이루어집니다. 왜? 자기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주 앞에 여러분 그래서 화이프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심으로 순전하게 거듭난 자들이 아주 드물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회개한 경험을 했어도 뒤로 물러가요. 회개한다고 했어도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인 회개도 있어요. 전적인 굴복이 없어요.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또 늦음이 성령을 주시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십시다. 교만함으로 늦음비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교회 증언 5권 50페이지.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늦음비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임해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식별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늦음을 받아도 그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심과 교만과 시기를 그들 속에서 격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 내게 더 낫다. 내가 더 효과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 이건 능률이 많은 것이니까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 준비나 우리 구원을 임하시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마지막으로 딱 익어서 정말 이 따서 창고에 들여지도록 하여서 임하는 것이고 실 인치는 기별이고 이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파워 능력으로 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파워가 능력이 임해지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자존심과 교만과 시기를 그들 중에서 격동시킬 것이기 때문에 교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더 교만해져요. 왜? 능력이 생기니까.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늘 사귀는 사람들 그게 더 생겨요. 내게 능력이 더 생겼으니까. 그러므로 늦은 성령을 줄 수 없다. 왜?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적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 이유가 늦은 비가 교회에 임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소리 외침을 다시 보십시다. 어제 봤지만은 교회 증언 5권 252페이지입니다. 파수꾼들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오순절 날에 놀라운 집회를 특징 지은 성령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대사들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주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현시하고자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제가 말해요. 군대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헌병 생활을 했는데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차출됐죠. 저를 끌고 와서 헌병을 만드니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국에는 무슨 뭐 자기 군대가 자기 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 없고 그래서 병과 택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 없죠. 적어도 우리 땐 그랬습니다. 요즘엔 참 특혜가 많대요. 요새 그 군인들이 다 셀폰과 다니면서 매 맞으면 엄마 나 매 맞았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중대장한테 항의를 한다고 해요. 좀 별 희한한 군대가 다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겼지만 옛날엔 그런 적이 없었죠. 근데 제가 한번 참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서 이제 헌병대에 배치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훈련 받는 사람들을 한 12명씩, 15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조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그 보충대 잠깐 집어넣어요. 근데 보충대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어떤 군인들이 어디 갔다가 다시 다른 부대로 배치될 때 와서 잠깐 동안 거하는 것이 보충대 아닙니까? 잠깐 거는데 거기 갔다 딱 놓고서 이 상사가 와가지고 어디 잘 자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우리만 놓고. 근데 살벌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그 남한산성 가면 육군 그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군인들, 이 죄수들이 이 거기서 형을 뭐 2년, 3년, 5년, 10년 형을 받고 형을 다 마친 다음에 다른 부대로 재배치되기 위해서 잠깐 머무르는 보충대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우리가 딱 틀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요. 완전 죄수들. 그때 우리가 전부 다 나이가 정말 얼마에 21살, 뭐 20살 다 이럴 때 아니야. 다 22살, 다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말이죠. 이 죄수들의 눈초리는 다릅니다. 이 보는, 여러분 볼 때 그 보는 눈, 옆 눈을 보는 모든 눈이 그래서 이 경찰들이 이 죄수들, 이 크리미널들의 죄를 범한 사람들의 눈을 그 얘기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좀 여러분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좀 섬뜩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얼굴이 하얘요. 햇빛을 많이 못 봤으니까 얼굴이 다 하얘. 그런데 눈이 붉어요. 눈이 좀 붉으스레한데 얼굴이 하얘.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우리를 다 쳐다보는데 굉장히 아주 기분이 섬뜩합니다. 밤에 자는데 이러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조용히 이제 자려고 애를 쓰면 잠이 안 옵니다. 밤 12시쯤 되었습니다. 누가 문을 꽝 차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들어오면서 한, 뭐 지금 그때 우리 혼비백산했으니까 숫자를 셀 시간도 좀 한 10명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몽둥이 그 야구 방망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질질 끌면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겁을 주려고 쭉 끌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두목이 말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 얘기 안 해요. 기상. 딱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 같아. 기상. 그게 우리한테는요, 천둥 번개 소리 같아. 얼마나 큰 소리 외침인지 다 퍽 때려놨어요. 3시간, 새벽 3시까지 기합을 주는데 원산벽 복격 발길들로 가슴을 차고 빠따를 치고 죽다 살아났어요. 3시간 동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생각이 느낀 거 있어요. 아, 이게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거지. 제가 젊을 때도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아, 이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것이 이게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다리고 있어요. 오, 지금이냐, 다음 시간에 다 긴장해서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면서 조그만 소리로 기상. 그건요, 큰 소리 외침이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이죠, 엄청난 일과 통해서 또 섭리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젠 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네. 이젠 끝이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불교인이고 이슬람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모든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주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너무나 분명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귀를 기울여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때 짐승의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봐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때 주의 백성이 핍박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법정에서 아니면 TV 카메라 앞에서 어디에서 그들이 얘기할 때 그들이 조용조용 얘기해도 그들의 말은 큰 소리 외침이 될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침이에요. 고대하고 있어요. 무슨 진리가 들려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큰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애틀란타나 뉴욕에 오늘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스트리트 코너에서 외쳐보세요. 안식일을 지키시오. 계명을 지키시오. 죄를 버리고 성결케 되시오. 해보세요. 다 저 사람 한 정신병에서 나온 모양이다. 다 그러지. 누가 여러분 얘기 듣겠어?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진리만 하는데 왜 안 들어요? 기회가 안 됐어요. 주님께서 무대를 셋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섭리의 사건을 아직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가 외칠 때는 주님께 당신의 백성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섭리가 그 무대를 이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셋째 천사님들이 큰 소리 사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는 경험이 아주 없어요. 이게 끝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이 끝나야 돼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이 끝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속삭이는 음종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기문집 277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텐데 이것은 넷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다시 반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재림운동 당시에 밤중 소리가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식으로 그 기별에 그런 능력과 부흥이 추가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왜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연합했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누가? 주의 남은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 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리비안 헤럴드 1904년도 10월 13일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큰 소리 외침 때에는 큰 소리 loud cry 외침이 있을 그때에는 교회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을 통한 도움을 받아서 구원의 지식을 풍성하게 전파하여 진리의 빛이 모든 도시들과 모든 마을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The light, 이 빛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모든 타운과 모든 빌리지에 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건 인터넷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빛이 이 세상에 마을과 도시에 촌에 전부 들어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한번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있는 인터넷에 대한 이런 계시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걸 읽어주세요. 이 세상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마다 큰 진리빛이 막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출판사업입니다. 주께서 출판사업이 앞으로 큰 소리 외침을 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을 낙엽처럼 말씀들을 뿌리라. 그때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어디에 빛이 있나? 거기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주님께서 이용하신 날이었습니다. 교회 증언 7권 138페이지 보세요. 교회 증언 7권 138페이지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넷째 천사 사업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이죠.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드는 출판물들 요즘엔 CD, DVD, 인터넷 다 포함되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온 세상의 모든 마을과 도시마다 penetrate, 통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9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로 선포될 것이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은 순수한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는 순수한 그대로 앞으로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섭리의 사건이 생겨서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주위에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모든 빌딩이 전부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상하고 죽었습니다. 세워져 있는 빌딩이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있는 이 교회만 그냥 버젓이 서 있다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역에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우리에게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게 다 함몰정합니까? 우리는 주위에 지진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 갑자기 마지막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기회가 갑자기 올까요?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올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큰 소리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이제 주실 때 압도적인 성령의 지도 아래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자기들 가운데서 그냥 나서고 뭐 그렇게 하기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쭈뼛거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웅변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바리에 가실 때 계속 뒤로 도망다니면서 따랐죠. 그렇죠? 대제사장의 그 시종이 물을 때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그 러프한 말로 욕설을 짓거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도 너희와 한패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회개한 베드로가 성령께서 파워풀하게 그를 주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그를 주도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복음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가 결심하고 완전히 결정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힘이 늦은 비의 힘인 것입니다. 늦은 비의 힘은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수의 시내가 그 길을 깊고 넓게 만들어야 한다. 멀고 가까운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주로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농업과 더욱 일반적인 상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신학교를 갔다가 대쟁투에서는 베니기아의 신학교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대쟁투에는 말이죠. 이게 뭐 이제 베니기아에 상업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의 견해를 공부합니다. 어느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어느 신학 박사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교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의 논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의 견해는 이렇고 그거 잔뜩 듣고 그거 잔뜩 읽으면요 사람이 혼돈돼요. 그리고 순수하고 단순한 말씀과 신학에서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아닌 거죠? 꼭 그래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세미나리 졸업을 해보세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장사가 세상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이 돼요. 네? 그리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는 말이요. 그런 챔피언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전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외될 것이요. 그게 예언의 신의 가르침이고 말씀이고 예언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 맡길 수가 없어요. 주저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게 없어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언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앞으로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하게 하실 것이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견해를 말하는 사람은 안 돼요. 확신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 안 받고 그 진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바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 나가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606페이지 말씀했어요.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움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침은 언제 있어야 합니까? 늦음이 성령은 일요일 혐령이 나야 그때야 힘을 발휘해요. 왜요? 이 거짓 안식일이 대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야 그때 먹혀 들어가죠. 그 이슈가 지금 와 있으니까. 그럼 그 이슈가 오기 전에 늦음이 성령의 파워가 크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언제요? 짐승의 표의 핍박이 오면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성령의 큰 지도하심이 이제 그때 생기게 돼. 주님의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때 생기게 되는데 왜요? 우리 자신 가운데 날 위해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의지와 교만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빈 마음을 주도해서 지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학교에서가 아니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외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건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듣고 아는 사람들도 갑자기 놀라운 성령의 컨벡션이 생기는 것이에요. 확신이 생기는 것이요. 가슴이 떨리면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회 증언 6권입니다. 40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련이 우리 주위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의 분리와 연합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있어요. 그는 앞으로 그런 환란이 올 때 무엇이 온다고요? 우리의 안에서 연합과 분리가 있어요. 쭉적인 쭉적이 길이.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뭉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것을 좋아 그런 일을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까지 뭉쳐요. 끼리끼리 뭉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거듭난 자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겠어요. 연합과 분리가 생겨야 되겠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끼리끼리 뭉쳐야 되겠습니다. 현재 무기를 들고 싸울 채비가 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진짜 시련의 때가 되면 그들이 굳센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시험에 굴복할 것이다. 위대한 빛과 귀중한 특권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중대하지 아니한, 증대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 진영에서부터 떠날 것이다. 주님께서 적은 기회들을 주실 때 지금 행하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떠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의 속임에 빠질 것이며 그들은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은 이 새 천사의 기별, 참된 복음과 참된 기별을 지금 믿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설프게 따르는 자들 말이죠. 그런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다 타협하고 미혹에 빠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소리 외침에 참여자는 지금부터 믿음과 생활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다요 왜곡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한편 핍박의 폭풍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기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참 감사한 약속이에요.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자 부인의 노력이 기울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우리에서 떠나간 많은 이들이 위대한 목자를 따르고자 돌아올 것이다. 떠났던 자식들, 떠났던 형제들, 교회에 낙망했던 사람들, 자기 형제 자매에게 실망해서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참된 교회, 순결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 것을 볼 때 그들이 주님께로 우리로 돌아온다고 여기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원수와 맞서는 일에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공동으로 당한 위험을 적시하고 우열을 다투는 일을 그칠 것이다. 누가 가장 크냐는 싸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확장되어 큰 외침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내려올 때 자기 영광으로 온 땅에 환해지죠. 바로 여기 어떻게 넷째 천사 경험이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영광이 그 우열 다툼이 다 없어지고 연합했을 때 그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넷째 천사의 운동을 우리 눈을 보는 것 같죠? 예, 정말 전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 진리를 전진해서 따라오지 않은 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들의 성도들의 영광으로 온 땅에 화제는 이제 환하게지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숫자가 적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14장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호기심과 질문은 같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시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이시여, 앞으로 구원받는 자가 적을 것입니까? 많을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관심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원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굴복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지고 아무리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합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부모와 너희 자녀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미워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여러분 옛날 그 당시의 풍습과 문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은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한다는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적군이 몇 명이고 우린 몇 명인지 다 세어보지 않겠느냐. 이게 세워본다면 안 되면 처음부터 항복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돈이 얼마 드는가 계산해보고 나서 내가 지금 얼마밖에 없다. 그럼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카운터 코스트. 대가를 지금 세봐라.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희가 어떤 결과가 올지 먼저 생각하고 셈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609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우리가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번에 주어진 이상에서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적은 부분에 속한 사람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교입니다 그러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자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한 번도 회심해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 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막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온 자들이 회심한 경험이 없구나. 회심했지만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 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부패시킬 뿐이요. 율법주의적이지만 마음의 사랑과 성화의 경험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그렇죠? 아마 옛날에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보고서 아이고 나 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집회 안 가.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된 그들, 성령을 받은 그들은 복음 사업을 끝마쳤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의 목숨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진리 자체노라도 그 진리의 기별의 변을 효과 없이 만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습니다. 자, 11시 일꾼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11시 일꾼들이 누군지? 제일 처음에 새벽에 0시에 보내진 받을 제3시에, 9시에, 12시에, 그렇죠? 제 오후 3시에, 그러면 5시에, 11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0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그렇죠? 11시에. 그러면 새벽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믿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현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시간만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시 일꾼들이 우리 잘 알아요. 가려법문기별 3권 386페이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이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11시에 온 자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먼저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의 계획이요.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일을 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 남은 무리가 일을 벌써 했어야 돼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요.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에 재난의 시기가 올 때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리고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아니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긴다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그 말 아니에요?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달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예? 누가 11세꾼들이 들어와서 주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큰 소리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앞으로 나갈 것이며 they will stand in the front line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그 앞장 천병이 맨 앞줄에 서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침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교회 주원 5권 471페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힘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탄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곧 보증한다. 내가 만일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마지막 시대 환란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적용하실 때 이렇게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그 계시가 그 스가랴서 그 3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기 설명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한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좌우에서 동행할 것이고 지금 우리 주위의 천사들이 우리를 동행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천사들 사이에 설 것이다.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왕래할 뿐더러 지금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천사 가운데서 우리가 왕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자, 갑작스러운 멸망, 부조와 선지자 104페이지에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관 시대가 올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홀연히 갑자기 저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시간의 끝과 환란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제 위기도 갑자기 왔죠.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 다음에 갑자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338페이지 33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극심한 원수는 누구예요?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제일 큰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대쟁투 608페이지 말씀하기를 폭풍우가 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보세요.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진리를 알면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이 정치가들을 충동시켜서 주의 마지막 백성을 핍박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마지막 변절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떨 때입니까?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한 무엇 때문에 씨름했습니까? 주님, 나를 축복지 않으시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때 그때까지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투쟁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와 싸우지만 사실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게 보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생애의 태도와 주의 마음을 담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 사는 생각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만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해서 마귀나 악한 영향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함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언의 신의 말씀하기를 우리가 간혹 실수하거나 넘어졌을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전적으로 주관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거듭난 자요 이것이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인침받은 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어둠과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주님께 우리 빈 마음을 드리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생각들을 바꾸시고 우리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의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는 자로 꼴지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4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